K-서비스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44비치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너구리고요.
네, 저는 아웃사이더입니다.
네, CP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월요일날 방송하고 또 목요일날 바로 방송하려니까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네, 또 지금 아니면 또 언제 이 이슈를 다룰 수 있을까 싶어서 네, 저희 와봤고 저희 평소에 이제 장애 전문 방송이라는 그런 농담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도 장애 소식을 들고 와봤습니다. 네, 아싸님이 좀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떤 서비스들의 장애인가요?
아, 네. 최근에 큰 장애들이 좀 있었죠. 국내에서 이제 다들 아시는 예스24 인터넷 서점 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뭐 다 하죠. 티켓이랑
티켓 네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티켓이 더 잘 되나요? 그랬나?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티켓이 생각났어요.
네, 인터넷 서점 하는 예스24가 6월 9일 벌써 한 2주 좀 됐네요. 6월 9일부터 이제 5일간인가? 장애가
네.
네, 크게 났었고 그리고 6월 12일에 이게 묘하게 좀 같은 주긴 해요.
그러네요.
같은 주에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이었어서 새벽 4시인가 뭐 이랬을 거예요. 3시인가. 그래서 그때 GCP가 그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 네. 전체 장애 전 세계적으로 그냥 다 안 돼 버리는
전체 장애라는 거는 모든 GCP의 모든 서비스가 다 그랬던 거예요.
100%인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다 안 된 걸로 알고 네. 있어요.
아, 그 제미나이류만 안 되는 게 아니었어.
네, 대부분 다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진 않아서 네. 자세히는 보지 못했는데 네, 다 대부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새벽 때 뭐 GCP 뭐 얘기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새벽이라서 별로 큰 영향이 없었지만 해외는 완전히 엄청 활발한 시기에 그럼 장애가 생긴 거네요. GCP가
그렇겠죠. 이제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네. 여기 장애 리포트를 보면 오전 10시 45분 이제 PDP니까 이제 미국 그 서부 네, 서부 쪽 서부 쪽 기준으로는 이제 오전 어떻게 보면 딱 업무 시작할 때쯤이겠네요. 뭐 서비스마다 저녁에 피크인 서비스가 있고 뭐 낮에 피크인 서비스가 있으니까 영향은 다르지만 아무래도 대부분 안 됐을 것 같고 한국 기준으로는 3시 50분부터 11시 18분까지
새벽
네 새벽 새벽으로 저희는 오전 내에 끝났죠. 그래서 네네. 저희한테는 조금은 영향이 좀 덜했던 네 이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이렇게 뭔가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장애가 네. 생기면
이게 잠깐만요. 들어와 보신 분이 조금씩 계시는군요.
네. 시작이 아침 10시 51분인 거죠?
네.
서부.
네, 서부 기준은 PDT.
10시 51분에 누가 출근해가지고 배포하다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건가?
이게 그 장애 리포트에 보면 이제 증상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제가 좀 어렵기는 하고 여기 이제 이게 아마 영향받은 거일 텐데 뭐 API 게이트웨이, 뭐 알로이 DB 쭉 있고 파이어 스토어, 클라우드 로깅 우리 아는 것도 뭐 있죠? 빅테이블, 앱 엔진,
컴퓨터 엔진 이제 EC2 같은 서버니까 그거 되네요. 네.
스패너 뭐 카프카, 뭐 스토리지, 뭐 기반 기술이 거의 다 안 돼서 사실 웬만한 그 위에 있는 것도 다 안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 뭐 워크스페이스나 이런 것도 안 되지 않았을까.
이름이 뭔가 AWS 따라가는 것 같은데 뭔가 뭐는 구글 붙어 있고 안 붙어 있는.
그러네요. 헷갈리네요 이름이.
약간 쿼리도 포함돼 있네요. 네.
워크로드류도 들어가 있고 네. 데이터 파이프라인도 들어가 있고 스토리지도 들어가 있고 DB도 들어가 있고 네. 뭐. 전체 장애라고 볼만 하네요.
네, 그 비슷한 시간에 클라우드 플레어도 장애 났거든요.
GCP를 쓰는 거예요, 클라우드 플레어가?
여기서 보면 네. GCP라고 클라우드 플레어는 장애 리포트를 잘 보고 하니까.
그렇죠.
네, 얘네는 GCP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타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던 거에서 장애가 나서 우리도 장애 났다 네. 하는 거 보면 GCP일 거다라는 거고. 아마 저도 나중에 일어나서 뭐 오전에 타임라인 보고 뭐 트위터 보고 했는데 사람들도 이제 GCP랑 클라우드 플레어가 둘 다 장애 났는데 이게 같은 건지 아닌 건지 좀 다들 헷갈려서
네.
아니면 이게 뭐 딴 이슈인가? 뭔가 옛날에도 막 인터넷 안 되고 막 이런 이슈 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좀 우왕좌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리포트를 보면 이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얘네가 그 어쨌거나 글로벌 서비스잖아요. 다 그렇죠. 지역별로 있는데 네. 이제 서비스 제어, 서비스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책 같은 거를 다 관리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 정책 같은 건 다 로컬 서비스래요. 여기서 로컬 서비스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추측하기엔 이제 장애나도 같이 장애나지 않는다. 여기만 장애난다.
한 그러니까 리전에만
네, 장애난다. 데이터를 한 곳에 갖고 있다. 이런 네. 의미로 정책이라고 해요. 근데 이 서비스 컨트롤이 뭘 하냐 하면 뭔가 API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 쿼터 제한 같은 거랑 정책 같은 거를 네. 얘가 제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5월 29일 이제 장애나기 한 2주 전이죠. 요
네.
서비스 컨트롤에 할당량 정책 검사하는 새로운 기능을 하나 나갔는데 이제 그 기능에 설명이 좀 헷갈리는데 뭐 플래그 보호 기능이 없다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이러면 이제 널 포인트로 빠지는 예외가 그러니까 코드가 잘못 작성된 거죠.
아, 버그가 숨어져 있었다.
네, 버그가 숨어져 네, 있었어요.
5월 29일날.
네, 그게. 네. 근데 그게 그 상황에 안 들어가니까 그냥 배포가 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잠재 버그가 이미 나간 거예요. 5월 29일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미리 보호를 못한 거죠. 그걸 파악 못하고 내보냈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나갔고 그리고 이런 데는 뭐 대부분 그렇지만 이제 스패너 테이블 쓰는 것 같은데 정책에 새로운 변경을 하면 한 곳에 딱 바꾸면 이렇게 전 세계에 쫙 뿌리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몇 분 만에, 몇 분 뭐 몇 초 만에 뿌리겠죠. 네, 그래서 쭉 뿌리는데 이제 그 장애난 시점 11시 45분에 아까 말한 대로 출근한 거죠. 출근해서 이제 새 정책을 넣는데 이때 실수로 특정 정책의 필드에 빈값이 들어. 한 정책이 들어가면서 고게 네. 오니까 그 2주 전에 배포된 그 바이너리에서 널 포인트가 빠지면서 이제 예외가 발생하니까 아마 이게 API 쿼터 제한이니까 걔가 죽어버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되지 않았나 싶어요.
호출을 못하니까.
네, 그렇죠. 왜냐면 걔가 아무래도 앞단에서 막아서 막을지 안을지 했는데 걔가 이제 뭐 패닉이 나거나 이제 파탈이 나버리니까 아마 뒤에는 다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아까 말한 대로 그 메타데이터가 전 세계에 한꺼번에 다 퍼졌기 때문에 몇 초 만에 전 세계가 동시에 그냥 빵 아이고. 날아간 거죠 다.
아이고.
아 그렇죠. 이런 장애.
까나리 같은 건 안 하나 봐요.
근데 까나리 했어도 이건 어쩔 수 없죠. 그 정책이 나중에 적용됐으니까.
아 그렇죠.
그래도 이제 나중에 적용하는 정책이 까나리를 했으면 그 이전만 일단 장애를 봤을 텐데.
아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모든 걸 까나리 한다는 게 쉽지 않죠. 이게
합니다.
싱글 그 포인트 오브 페일러를 없애려고 해도 여기 없으면 또 여기 생기고 이거 네. 없으면 이거 생기고 좀 이런
뭔가
있잖아요?
최근에 비슷한 장애를 저도 들은 것 같아요. 먼저 배포했었는데
나중에, 회사에서요?
네, 나중에 뭔가 되면서 배포 분명히 안 했는데 우리 배포를 항상 찾잖아요. 아까
그렇죠.
근데 배포 분명히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나중에 뭔가 발현됐다거나 그 AB 테스트나 혹은 플래그 피처 플래그라고 해서 그걸 나중에 켜놓은 경우 많으니까.
네.
그리고 또 보안 쪽에서도 보면 반대로 악용해서 지난번에 SK텔레콤 건도 보면 그 BPF 공격 그런 게
네.
미리 그 코드를 몇 년 전에 심어놨다가 그 특정 패킷이 들어가면 그때 트리거 되게 하니까.
이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을 생각보다 받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테스트 코드로 아무리 완벽하게 짜도.
아 그렇죠.
물론 이제 그런 거 짰으면 막아졌겠지만.
이제 이게 뭐 보통 생각지 못한 데서 발견되는 거니까 사실 알고 있었으면 테스트를 짰겠죠.
그럼요.
테스트를 짜거나 아니면 그렇게 안 짰겠죠. 네. 사실 그래서 아 이거 참 어렵다. 왜냐하면 두 개가 우연히 두 개가 만나면서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여기 리포트 보면 이제 이게 뭐 어쨌거나 전체 장애 났으니까 2분 만에 인시던트로 분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겠죠. 다 안 네. 되는데 네. 난리 났었겠죠. 그리고 이제 10분 만에 원인은 파악은 했고 파악은 되게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대응을 시작하고 이제 그거를 차단할 준비를 한 25분 만에 하고 여기서 이제 레드 버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레드 버튼을 배포할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 느낌에는 그 파탈 나는 가는 경로를 이게 차단시켜 버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닌가? 왜냐면 거기랑 거기 가면 다 죽으니까 지금 네. 아예 못 가게 했던 네네. 걸 하는 걸 준비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40분 만에 배포를 완료 장애 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복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네. US 센트럴 원 같은 대규모 리전은 이 서비스 컨트롤이라는 아주 기반 인프라가 리스타트 되니까 인프라 이제 과부하가 발생한 거죠. 아. 보통 장애 뒤에는 사실 이런 게 더 골치 아프긴 하거든요.
애써서 네, 살리면 이제
그쵸.
야 살아났다 그러면서 요청이 그, 쫙 몰려 들어가니까 네,
자기네끼리 이제 디도스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바빠 죽겠는데 막 이러, 그러면서 이제 서로 죽이고 막 이런 게 발생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돼서. 이 서비스 컨트롤에 이제 일을 방지하기 위한 이제 지수 백오프라고 하죠 보통 이제 뭐 리트라이 같은 거 할 때 보통 1초 찔렀다가 이제 2초 그다음에 4초 뭐 16초 뭐 이렇게 늘려가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간격 사실 리트라이 구현도 진짜 복잡한 거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뜨다 죽다 그런 거 같아요 아. 많이 보듯이 그래서 실제로 US 센트럴 1은 문제가 해결되는 때까지 2시간 40분이 더 걸린 거죠. 그 배포까지 끝나고 나서도.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복구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근데 뭐 아까 아침 8시, 아침 11시?
10시 45분.
10시 45분부터 오후 3시까지 이어졌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2시간 만에 완료됐으면 나머지
처음에 배포 준비하는데 아까 레드 버튼하고 40분 걸렸고 아~ 그다음에 그거 하고 나니까 네네. 이제 일부 작은 리전들은 살아난 것 같고 제일 큰 US 센트럴 원 같은 데는 거기서 이제 2시간 3시간 가까이 더 걸리니까 이제 총 한 4시간 가까이 돼 버린 아~ 거죠.
아이고. 이런 거 보면 대충 살자.
아, 그렇죠.
그런 생각 하면서 한편으로는 와, 우리 서비스에 저런 일이 있었으면 또 식은땀 꽤나 흘렸겠다.
네.
찾는 걸 빨리 찾은 것도 좀 신기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저 연결점이 이번 배포가 아니라 두 개가 연결돼 그쵸. 있는 건데, 저거를 어떻게
그 바꾼 사람이 빨리 손든 거 아니야? 내가 방금 뭔가 설정 바꿨다. 왜냐면 나는 배포한 게 아니니까 아니라고 그냥
그렇죠. 그렇죠.
혹은 뭐 그 기록에 잘 남았거나.
그렇죠.
이거 지금 장애 나서 어떻게 보면 프로덕트들은 그런데. 진짜 우리가 알만한 서비스 중에 장애난 것들 알려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AWS 장애나면 뭐 쿠팡 한국으로 치면 쿠팡 우한 연계들 당근이나 뭐 다 나고 뭐 미국으로 치면 뭐 넷플릭스 이런 애 났을 것 같은데 구글 클라우드는 그렇게 유명한 게 없었을 수도 있고
네. 들어본 국내에서 들어보진 못한 거 같아요.
저도 서비스도 막 장애났으면 뭐 떴을 것 같은데 은근 큰 데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 또 빅커리류들은 장애가 나도 뭐 서비스에 밀접한 건 아니니까.
그러게요.
그럼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구글 장애 해소되면서 같이 해소된 거예요?
네, 같이 해소됐고.
네, 시간도 비슷해요.
얘네는 비슷하게 했는데 이제 2시간 28분 동안 이제 발생했고 얘네 이제 워커 KV라는 게 있거든요. 키밸류 스토어 같은 거.
네.
예,
네,
그게 있는데 제 생각에 그 워커 키밸류가 기반 인프라가 GCP에 뭘 GCS나 네, 뭘 그런 걸 쓰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 그런 걸
단순 GCS 아닐 것 같아요. 그 스패너나 뭐 이런 비슷한
거. 아, 스패너 그런
써서 그러니까 키밸류 스토어니까 걔네들이 서버리스를 엄청 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에 엄청 의존해 있어서 키밸류가 무너지니까 워커스 키밸류 스토어로 얘네들도 보니까 동영상 서비스하는 스트림이나 이런 걸 다 만든 것 같은데. 키밸류 먹통되니까 이게 다 무너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이제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거의 모든 플랫폼 제품이 워커 KV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워커 KV 자체도 서비스긴 한데
네.
내부적으로 뭔가 저장하고 이걸 전부 다 KV에 의존하고 있었던 건데 그 KVI가 아마 추정상은 GCP에 뭘 쓰고 있었고 여기가 장애 나면서 이제 얘네도 막 대규 얘네도 거의 다 장애 났어요. 거의 서비스가 예, 얘네도 싹 그 장애가 났고 뭐 얘네 표현으로는 이거는 타 인프라에가 시작이었지만 우리가 막지 못한 우리 책임이다. 우리가 이걸 구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놓쳤어서 우리가 이제 장애가 났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워커스 KV 의존성만 하나만 해결하면 되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아마 그 부분이 단일 지점이라는 생각을 좀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얘네도 그냥 느낌에는 얘네가 뭘 하진 못하고 이 상태에서 GCP가 살아나면서 그냥 같이 살아났던 걸로 보여요.
네. 우린 또 새벽 시간이라 거의 많이 못 느낀 것 같고 또 생각보다 서비스 쓰는 데가 없어서 저도 처음에 그래서 아까도 그렇고 인지하게 재미나이가 안 됐다더라. 이렇게 인지하고 많은 것 같아. GCP의 제일 유명한 게 재미나이니까.
그렇죠. 해당 시간에 제 타임라인에서는 GCP 얘기보다는 약간 다 클라우드 플레이 한대 막 이러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개인 개발자들이 여기다 많이 해놓고 아, 이렇게 그렇죠. 하는 게 많잖아요. 그 소리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그 팔로워들 중에는.
그러겠네.
오랜만에 되게 좀 그렇게 큰 장에.
근데 큰 장인 측은 또 쓱 넘어가 버린.
네, 쓱 넘어가긴 했어요.
근데 만약에 아사님 회사에서 저렇게 KV 스토어 같은 KV 뭐죠? 케이블?
KV
키밸류 스토어. 키밸류 스토어가 있는데 저렇게 GCP를 쓰고 있었어요.
네.
GCP 장애가 나면 우리 서비스가 다 죽네를 발견한 거죠.
네.
그럼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까요?
레디스로 가야죠.
이중화.
아니요, 그냥 레디스로 바꿔치기.
그러니까 레디스는 장애 안 나요.
가능하다면 기본적으로는 자체적으로 가져올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런 게 어려운 게 저기에 의존하고 있으면 내가 손가락밖에 빨 수
그렇죠.
저 뭐 3시간 장애에 났는데 사실은 그냥 엄청 바빴겠죠. 하지만 실제로 지나서 한 거는 별로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냥 기다린 거죠. 근데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데 그게 제일 싫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이 3시간이 장애 나도 우리가 막 뭘 해서 복구를 하는 게 그래도 기분? 약간 기분이긴 하죠. 그쵸. 이게 낫지. 되나요? 언제 살아나요? 이렇게 전화하고 티켓 끊고 이러고 있는 건 정말 좀 못할 짓이 있어. 이게 근데 일부 서비스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서비스 뭐 전체를 죽는 거다. 네. 그러면 결국 인하우스로 빠른 시간 내에 좀 가져와서 네. 뭐 레디스를 말하시는데 레디스를 띄우던 뭐 뭘로 하던 하지 않을까?
클라우드 플레이어도 자체적으로는 지금 그 내재화 작업을 하고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겠죠. 네. 여기 보면 뭐 복구 작업에 대한 얘기도 이제 네. 앞으로 네. 여기는 근데 이중화 작업을 개선을 해서 이제 이중화할 생각인 것 같아요.
아하.
여기서 보면 그래서 단일 공급자한테 대한 의존성을 제거한다는 거 보면 말씀하신 대로 뭐 GCP AWS 뭐 이렇게 네. 하려는 건지 내부에 두려는 건지 뭐 요거는 잘 모르죠. 근데 어차피 뭐 이중화도 해야 되긴 하겠죠. 이 정도로 네. 중요한 그거면. 네.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GCP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GCP요? GCP는
저 코드에는 뭐 테스트 코드가 들어갔긴 하겠는데 저런 서비스 컨트롤 같은 중요한 컴포넌트가 있을 때 모든 회사마다 그런 데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뭐 널 포인트 코드 잘못 짠 부분은 뭔가 유닛 테스트로 잡을 네. 것 같긴 한데요.
네.
적어도 난 부분은. 근데 나머지는 뭐 이 정도면 좀 빨리 대응만 하면 오히려 빨리 대응하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시간 반 정도면 네. 빨리 대응한 걸까요?
앞에는 빨리 찾았는데 뒤에는
그거
그렇죠.
원인 빨리 찾은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근데 장애 규모에 비하면 그냥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노력해 최선을 다한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긴 하죠. 뭐 12시간 간 건 아니니까 그렇죠.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4시간 이럴 수 있지만 네. 또 이제 같은 업계 사람으로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도 뭐 이런 인프라를 운영해보지 않은 이런 건 이제 글로벌 서비스잖아요.
네.
뭘 바꾸면 이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슈잖아요. 배포도 여기서부터 저 반대 지구 반대편까지 다 배포가 그쵸. 나가야 되고 기능도 나가야 네. 되고 뭐 리스타트 하는 것도 사실 다 뭐든지 다 미션일 것 같아서 챌린지하고 고민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카나리 같은 게 되면 좋은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 엄청 많은 텐데 그거를 다 매번 카나리로 나간다는 것도 참
피곤한 일이죠.
네.
또 서로 연결돼서 카나리 못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한 번에 다 같이 돼야 되고.
아 그렇죠.
인프라는 뭐
제가 구글 문안 잘 모르지만 저 장애를 낸 그 두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아 네.
그 처음에 버그를 심은 사람과
그쵸.
나중에 설정이 잘못된 사람이 있을 텐데 징계를 받을까요?
징계까지는 안 받겠죠 이런 걸로.
징계 같은 건 아니겠죠. 근데 네. 성과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네,
구글 왜냐면 미국 글로벌 기업은 뭐 성과 평가 빡세게 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런 걸로 성과 평가를 한다는 거는 결국 징계랑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징계죠.
네. 좀 다르잖아요. 징계는 뭔가 진급 안 될 것 같고.
성과 평가도 안 나오면
성과 평가는 월급이랑 관련된 거. 야, 인센티브?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빅테크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는 뭐 고의적인 게 아니니까 사실 요거는 시스템, 우리가 보통 얘기하듯이 시스템 문제로 봐야지. 사람의 문제로 네. 보기에는 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보면 신기한 게 두 운연이 2주 사이에 겹쳤잖아요. 네. 솔직히 말하면 1년 뒤에 3년 뒤에 발견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잖아요. 빈필드를 안 넣었으면 에이. 첫 번째 사람은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럼 더 찾기 어려웠겠죠.
첫 번째 사람은 넘어갈 수 있었죠. 두 번째 사람이 빈필드를 넣지 않았으면 그러면 잘 넘어갔는데 이제 둘 다 이 문제를 발생.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시스템 페일이 두 번이 있었죠. 그쵸. 잘못된 게 나간 거랑 네. 나가고 2주 동안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네. 거랑 이제 빈필드 같은 그런 빈필드가 뭐 여기서 얼마나 허용되고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걸 일으킬 수 있는 뭔가가 빈필드를 사실 의도치는 않은 거 보면 실수인 것 같아요. 그 실수가 나간 두 번의 실패가 있었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완벽할 수 없지만 시스템은 사람의 실수를 막아줘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 결국은 그렇게 포스트모템을 하지 않을까요?
그 저희 예전에 그 구글 넥스트 가서 그 SRE 팀 분들을 만나봤잖아요. 그럼 거기 보면 이제 티켓이 만들어지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 티켓이 만들어지고 그걸 자동으로 AI LLM이 분류하고 뭐 담당자들한테 연락을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됐을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그 AI 동작했을까요? 제미나이도 안 됐을 것 같은데.
아 그러게.
내부 제미나이 따로 있을 수도 있긴 하죠.
아 네, 내부 사실. AI가.
근데 기본적으로 만들면 그렇게 만들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장애를 봐는 시스템인데 그 장애 났을 때 나도 안 되면 기본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DB로 나눠도 뭘 나눠야 되는데 내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API 찌르진 않겠죠.
그렇겠네요. 장애를 보면 배우는 게 많은 것 같고 또 외국 사례들은 이렇게 장애 보고서를 또 내주니까
읽으면서 또
배우는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도 낸다고 했었잖아.
장애마다
정부에 몇 시간 안에 신고해야 되잖아.
아, 그건 금융 사업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그
법이 바뀌어서 네. 법이 바뀌어 법 때문에 그 네. 뭐였죠? 네이버 장애인가 카카오 장애 때 무슨 그러니까 뭐 규모
사용자 규모
뭐 정확히 명시된지 모르겠지만 네네. 우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레포트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어 뭐 30분 이상 전면 장애. 사실 전면 장애라는 것도 느낌이지 딱 명확히 정확하게 애매하잖아요.
그냥 애매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의 의무가 어디까지 되지? 이런 게 좀.
근데 뭐 또 어떻게 보면 도와주겠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네. 큰 장애 났을 때는 예전에 카카오톡도 그랬던 것 같고.
어디다가 그러면 연락해야 돼요? 해당되는 회사들은?
키사 이런 데 아닐까요?
키사.
보통 키사야 하는 것
같아.
키사가 뭐 정부 명확하게 정부기관 대놓고 나뉘니까 뭔가. 아. 그 뭐 보안 사고 때도 키사라고 네. 알고 있고. 아.
어지간한 사고는 키사군요.
키사가 뭐 보안 폼이 있나? 아니면 신고 전화 같은 게 있나요?
전화가
키사.
어쨌든 뭐 S24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
그러게.
아, 네. 나오니까. 이번에 키사랑 같이 또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S24.
키사 이번에도 저도 이번에 처음 그 생각을 좀 했는데 네. 금융은 그런 법이 있는데 네. 네. 뭐 어느 정도 장애 나면 무조건 신고해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도 일반 기업이 서비스 장애 나면 키사에 신고를 하나? 이런 게 궁금해졌거든요. 네, 근데 아까
구글은 그럼 구글 클라우드 장애 난 걸 신고해야 되는 건가?
근데 여기 밑에 보니까 해킹 및 스팸 정보 그러니까 후터에 키사 사이트 해킹 및 스팸 개인정보 침해 신고 118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해킹 그러니까 이런 이유는 좀 다르게 다루는 거 같기도 하네요. 그냥 그렇죠. 실수로 장애 난 거랑 네. 하긴 이런 건 신고받긴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은행권은 금융권은 그 금융 통화위원회 그쪽으로 또 신고하잖아요.
금감인가?
아, 금감이었나요? 금융감독위원회
따로 있죠.
네, 그쪽으로 신고했던 것 같고 또 해킹은 네, 키사로 간다. 키사.
지금 보니까 키사네요. 아니, 키사래 해킹과 개인정보 침해네요.
아 그리고 제가 그 찾은 거 정부 그거는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 사업자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아 맞아 이용자 의무 구조였어요 맞아. 네 맞아요.
이용자가 얼마나 많아야 돼요?
그것도 있었는데.
이용자 의무 고지라고요?
네 이용자한테 뭐 전화든 이메일이든 뭐 이렇게 하라. 적용 범위가 매출 100억 원 이용자 100만 명 이상.
꽤 많네요. 네,
원래 있던 규정이고.
이번에 예스24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던 거예요?
예스24는 네.
근데 해킹과 장애가 왜 같이 발생했는지가 궁금해요. 보통 해킹 발생해도 서비스가 장애가 나진 않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날
해킹의 종류도 다르죠. 그 이제 종류. 데이터만 몰래 빼갔느냐 아니면 네. 이번 건처럼 복구 불가능하게 바꿨느냐에 따라.
뭐 예스24는 다 아실 텐데 워낙 큰 사건이었어서 사실 저도 뭐 매일 들어가는 사이트는 아니었으니까 몰랐거든요. 이게 월요일이었는데
근데 저도 네. 몰랐는데 네. 예스24를 거의 안 들어가서
저도 잘 안 들어가서 잘 모르고 있다가 그날 회의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녁인가? 이렇게 트위터를 보는데 예스24가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뭔 소리야? 하고 들어갔더니 진짜 시스템 점검 안내가 딱 떠 있더라고요.
아, 네. 점검 안내.
네, 점검 안내.
그런 일은 사실 흔하지 않은데, 그죠? 네,
제가 서비스가. 네, 그렇죠. 제가 그때 스샷을 딱 들어가서 밤에 보고 밤 10시쯤에 찍어뒀는데
이야.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재 시스템 점검 진행 중입니다. 네, 뭐 이용이 제한될 수 있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냥 딱 그냥 예스24에 들어가면 이 화면밖에 안 뜨고 이 장애로 인해서 이제 출고 여기 뭐 책도 나가고
맞아요.
이미 뭐 어제 산 사람도 있고 아침에 네. 있을 거잖아요. 뭐 나가야 되니까 그런 게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하고 그래서 물건이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만 딱 떴어요 공지가.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도 막 얘기했지만 느낌이 묘하죠. 약간 일단 공지가 좀 불친절해.
어제 장애 날 때 원래 정신 없어서. 원래 장애 나면 저렇게 아니라 404 떠 있어야지.
아 그렇죠.
저렇게 떠 있는 것도
아, 처음에는 뭐 404나 그런 거 있지 않았을까?
그렇겠죠. 아, 이게 네. 딴 데 기록 보니까 이게 새벽 4시부터 4시쯤 장애가 났더라고요. 여기도 새벽 4시부터 그냥 서비스가 안 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503이 뜨다가 네. 오후 2시 꽤 길죠. 오후 2시쯤에 이제 점검 페이지가 뜨기 시작한 한 거고 네네. 이제 제가 느낌이 묘하다는 거는 이미 오래됐어. 제가 알았을 때 이미 거의 뭐 열몇 시간이 지난 상황인데 뭔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얘기도 없고 이게 뭔가 이게 누가 봐도 예정된 점검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정된 점검이면 낮에 하지도 않지. 예,
낮에 하지도 않고 뭐 시간 안내를 하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게 뭐 업글 하다가 망했나? 뭐 그럴 수 있죠. 업글 했는데 네. 문제 생기고 다운로드가 안 되나? 이게 뭐지? 왜 이런 그치. 딱히 거의 설명 없이 물론 자세한 설명 안 하긴 하죠 일반적으로 네. 그렇긴 한데
수많은 추측을 낳게 네. 하는
이렇게 하는데 하는. 이게 열 몇 시간까지 된다고 뭐 이런 예. 그리고 뉴스에서도 뭐 딱히 그날은 자세한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 그냥 아무도 연락이 안 되는
시작 안 예. 됩니다 뭐 그 정도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좀 관심이 가서 그 다음 날도 계속 들어가봤죠
네네.
언제 나오지 언제 나와 근데 언제 나오나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오후쯤 제가 했을 때 그 메시지가 바뀌었어요 공지가 예. 서비스 접속 오류 안내 그러면서 아 이게 10일이네 아 10일 이때 바뀌었구나. 아, 이 전에 그러니까 제 기억에서는 네. 화요일 날쯤 왔는데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장애가 진짜 24시간 간다는 거는 네. 솔직히 진짜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없겠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24시간 동안 일을 한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쵸.
장애 나는데 잘 수도 없거든요. 네. 그냥 업계 사람으로서 와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냥 시스템 오류가 아닌데 이거 느낌이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이거 왜 이래 이랬고 네.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어떤 국회의원이 이제 여기도 이제 신고는 나중에 한 것 같아요. 기사 나왔던 거 보면 바로 신고는 안 한 것 같은데 사실 뭐 정신 없는데 뭐 어디 뭐 해킹당하면 해킹이라고 어디 써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나 해킹한다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닌데 뭐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키사에 이제 했고 키사한테 받은 자료를 이제 국회의원이 공개한 건데 랜섬웨어다 이거 랜섬웨어로 인한 해킹이다. 라는 걸 이제 국회의원이 깐 것 같아요. 저 당시에 몰랐어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정보가 이제 공개가 되니까 예스24가 이제 그거를 그 다음날 공지를 바꿨죠. 그래서 현재 접속 오류는 랜섬웨어로 인한 장애로 6월 9일 새벽 월요일 새벽 4시경부터 발생했고 복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내부 조사 결과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네, 뭐 관계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는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랜섬웨어가 저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닌데 뭔가 그 파일을 그 일반적인 형태로는 읽을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암호화 혹은 네. 뭐 이렇게 난독화 해놓고 자기들만 풀 수 있는 키가 있고 그래서 너네가 뭐 협박을 일종의 하죠. 그러니까 돈을 내면 이걸 풀어줄게 뭐 이런 메시지를 적어놓는다 이런 식으로 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예스24에서 랜섬웨어에 당한 대상은 무엇일까요? 소스
서버?
코드?
서버?
서버의 소스
서버
코드?
전체가 되는
전체.
서버랑 DB.
서버 DB?
근데 만약에 서버 그 물리 서버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물리 서버가 당했다면 어딘가 백업이 있고 그 백업으로 다른 서버를 만들어서 연결만 바꿔주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클라우드가 아니면 그럼 물리 서버에 도니까 그 해킹 툴이 들어와서
네.
연결된 전체 서버군을 다 감염시킴 아. 한 번에 감염시키겠죠. 최대한 연결할 수 있는 그 뭐 대역이라든지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한 번에 된 게 아니고 사실 소스 코드야 언제든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얘네도 뭔가 숨어 있다가 새벽 4시에 짠 하고
그랬을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저도 사실 저 보안 업계 사람이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는데 SKT도 그랬고 이번에도 뭐 나온 정보는 없어요. 그래서 뭐 예스24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런 랜섬웨어 해킹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갑자기 이제 서버에 어떻게 하다 취약점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싸 이제 뭐 이렇게 하지 하지 않고 거기에 오래 잠복해서 요것도 빼내고 요것도
아,
빼내고
그쵸,
다
그쵸.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랜섬웨어 쪽도 이제 결국 이게 암호화잖아요.
네네.
암호화를 하면 CPU가 튀거든요.
네.
그럼 CPU가 튀면 들키는 거죠.
그렇죠. 네, CPU가 왜 튀지? 네. 하고 이제
그러니까
보게 되니까
한 번에 그렇게 안 하고
아.
이제 찾아보면서 시스템 파악하고 여기도 SKT도 아까 CP가 얘기한 대로 뭐 3년 전에 숨어놓고 막 이번에 네. 취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이제 다 할 거 다 하고 뭐 하고 나서 이루어지는 게 와.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옛날에 컴퓨터 보던 것처럼 오늘 들어오는데 갑자기 여기야 돈 내놔 이렇게 노이터에 그렇게 끝나는 건 이제 개인 노트북 네. 같은 얘기고
네, 네.
이런 서버 같은 데는 다 섞여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말한 대로 랜섬웨어 하면 뭐예요? DB 있으면 복구하면 끝인데 그럼 이제 DB도 해야죠.
아.
DB도 어디나 찾아가고 막 그러니까 이게 와. 보통 정교한 게 아닌 맞죠. 것 같더라고요.
암호화하는데도 네. 자원이 얼마 많이 들어가는데
아,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저도 그거 그 얘기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갑자기 우리 CPU 왜 이래? 알림이 갑자기 딱 오면 걸리는 거죠. 약간 이거 네. 이상한데 이렇게 하면
네네.
하니까 그런 것도 다 이제 교묘하게
이야.
네. 해서 한다고 해서 아마 여기도 좀 그러지 않았을까? 그냥 이날 뭐 4시에 들어온 게 아니라 들어온 건 전이었고 아마 네. 발동이 이때 됐는데 뭐 왜 이때 발동됐는지는 알 수 없긴 하죠.
공지가 나오고 두 번째 공지가 나왔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는 뭔가 진전이 또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그러고 나서 갔죠. 수목 뭐 이렇게 갔던 것 같고
벌써 4일째야.
아 그렇죠. 아 진짜 생각하면 끔찍했죠. 야, 저 사람들은
24시간도 힘든데.
네, 그렇죠. 4일
동안.
4일이면 교대를 했을까? 그러니까 저도 인프라 사람이니까 이런 게 좀 네. 남일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아, 그럼 저는 뭐 교대는 했을까? 교대라면 잠을 잘 수 있나? 기껏해야 진짜 쓰러질 것 같을 때 앞에 사운드 잡아놨으니까 가서 자고 와, 좀 자고 와 하면 가서 그냥. 진짜 정신없이 쓰러졌다가 에이, 또 튀어나오고, 아니면 옆에 라쿠라쿠 깔아주고 돌아가면서 자고 뭐 이 정도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그쵸. 하는데 하, 그때부터는 진짜 심각했죠. 이게 이런 서비스가 4일이나 될 것 같고, 그 저는 예스24 안 써서 사실 저한테는 그냥 인터넷 서점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티켓팅을 엄청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티켓.
네, 티켓.
티켓은 또 그 마감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감일도 있고 그거 보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표를 제시해야 되는데
아~
그렇죠.
그 사람도 이 표가 맞는지 확인해야
제시도
되고
못하고.
표도 없고 주최 측에서도 이걸 확인할 시스템이 아마 여기
그러네요.
있겠죠. 누가
그러네요.
살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양쪽이 다 안 돼.
네,
거야. 그래서
어떡해.
제가 막 트위터 보면 이메일 뒤져서 옛날에 이메일 받은 거 다 혹시 지워지지 않게 다 찾아내라. 아. 그거 왜냐하면 증빙할 게 네, 증빙 자료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다 뭐 일반 네. 이벤트면 뭐 뒤로 미루거나 할 수 있는데 이건 공연은 이미 다
그럼요
예약 약속돼 있는 거니까 네. 이럴 수도.
그래서 그때 보면 이때 무슨 아이돌인가 무슨 가수가 뭐 팬사인회 같은 게 여기서 티켓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그거는 그냥 취소가 돼버렸고. 아. 근데 이제 그 이 장애 중에 콘서트나 공연이 있는 것들과 이때 예매하는 것들 뭐 이런 게 뭐 다
엉망진창
됐고 와. 막 사람들은 아무래도 제일 피부에 와닿는 건 그런 거니까 콘서트 같은 거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자기 좋아하는. 네, 그렇게 해서 진짜 아 이번엔 진짜 이게 어떻게 되려나 했는데 이제 그러고는 이제 좀 더 다음 날인가 목요일쯤 공지가 좀 더 올라왔어요. 네. 좀 더 자세히. 네. 네, 그래서 뭐 사건의 개요도 오고 시골 미상자의 랜섬웨어 공격이 있었다 새벽 4시에. 네, 뭐 그러고는 6월 11일 6월 11일이면 9일이 월요일이니까 네. 수요일이에요. 이거는 그 S24 공지의 내용이에요. 네네. 공지에 올라온 내용. 6월 11일 오전 3시경 당사는 관리자 계정 복구에 성공하여 현재 서비스 정상화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올라오고 밑에는 이제 개인정보 안내. 뭐 현재는 개인정보는 유출됐다고 보이진 않는데 네.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뭐 신고해라 어디 막 이렇게 안내 그런 게 있고 이제 그렇죠. 동종업계산으로 봤을 땐 관리자 계정 복구가 뭐지? 그런 거죠. 관리자 계정 복구라는 게 도대체 뭘까?
어둠이 털렸다가
그쵸. 그러니까
잃어버렸고.
그러니까 비밀번호 이런
서버 접속 비밀번호?
쉽게 생각하면 약간 그런 건데 이게 또 결국 랜섬웨어라는 건 알려졌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뭘까? 주위 사람들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거 아니에요. 계정을 복구했다는 게 뭐지? 시스템을 통째로 살린 것도 아니고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랜섬웨어가 뭐가 랜섬웨어 했는지가 좀 정확히 나오진 않잖아요. 네. 소스 코드인지 서버인지 뭐, 계정인지 뭐 그런 걸 모르니까 어쨌거나 여기서 이렇게 공지가 올라왔고 금요일날 복구된 것 같아요. 금요일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저도 나무위키 본 거긴 하지만 목요일에 우선 공연 확인 페이지가 먼저 복구된 거 같고
그래서 급했구나.
금요일에 이제 홈페이지랑 그런 것들 좀 하고 이제 전체 복구가 그 뒤에 있는 거 같더라고요.
네, 금요일날인가? 하여튼 약간 그래도 주말 전에 그래도 복구했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주말 꼈으면 공연 난리 났을 거예요.
아 그렇죠. 더 난리 났는데 그래도 주말 전에 복구가 됐고 저도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네. 들어가 봐서 일단은 궁금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어디까지 랜섬웨어 됐다가 풀린 거지? 지금 로그인도 해봤는데 로그인 잘 되더라고요. 바로 네네. 똑같이 하고 또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백업이면 뭔가 데이터가 유실됐을 수 제가 뭐 매일 쓴 사람은 아니라서 백업에도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 백업하면 사실 어떻게 모든 시스템이 똑같이 딱 백업이 됩니까? 뭐 누락이 있죠. 뭐 노티피케이션이 빈다거나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똑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이제 N사를 다닌 적이 있는데 N사가 사내 포인트 같은 거를 S24로 준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주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때 하면 이제 직원이라고 예스24에 연결을 해요. 네, 그러면 예스24 옆에 N사 로고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사이트 들어가면. 네. 그거는 퇴사해도 그건 안 없어지더라고요. 어떻게 없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그게 떠 있거든요. 옆에 그 예스24에 들어가면 N사 로고가 있어요. 근데 그거까지 똑같이 복구가 됐더라고요. 들어가면 그대로 있고 심지어 언제 담아놓는지 모르는 카트에 책 3개도 그냥 장바구니도 그냥 다 있어서 똑같이 돌아왔는데 이게?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완전히 똑같았다.
네, 그래서 뭐 DB를 아예 뺏겼던 건 아니고 뭔가 다른 게 막힌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네, 근데 뭐 자세한 건 안 나와서 네. 뭐 아직도 뭐 거기도 정신 없겠지만 사실 그렇죠. 아까도 얘기 나온 대로 이런 게 좀 아쉽죠. 이런 게 장애는 안타깝지만 이게 사례로 포스트모템이 잘 나오면 저는 사실 업계에도 되게 도움이
그렇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 이해도도 높아지고 예, 배울 것도 있고 아 저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구나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거를 조금 그래도 테크에 관심 있는 회사는 내부에선 하는데 아직 업계로 까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그런 거로 그런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런 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예. 랜섬웨어 어떤 식으로 털렸는지 사실 좀 치부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당연히 부끄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공개해 줌으로써 업계 전체는 어떻게 보면 랜섬웨어에 약간의 면역이 더 생기는 거긴 하니까
그렇죠.
아 그런 거 해주면 되게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제가 알기로는 아까 SKT도 그렇고 그 네. 보안 관련해서는 아까 키사나 이런 데 통해서 사례나 이런 거 꽤 자세하게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완전 대놓고 공개는 안 하지만 네. 뒤에서는 또 그렇게 네.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엄청 작아서 거기에 못 끼는 기업들은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저희 회사도 그래서 보안이 보안팀에서 그 키사 리포트를 받고 거기서 뭐 그 BPF 통신을 통해서 IP 통신 어디랑 했다 이런 것들 기록 가지고 그래서 이 IP들 막아줄 수 있냐 뭐 아니면 BPF에 이런 프로세스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 뭐 이런 얘기들 계속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 검사하면서 아 우리는 안전한가 이런 것에 대해 약간 어떻게 보면 확신 혹은 안심도 할 수 있고 그랬을 텐데 좀
그런 게
잘 나오면 좋겠네요 리포트가.
그렇죠. 보안
그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이거 알면 또 누가 따라하는 거 아니야 뭐 예전에도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IT는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네.
또 지금 아까 공개한 것도 이제 클라우드 플레이어나 GCP 같은 회사는 신뢰 문제 때문에라도 네. 해야 되는 회사들이기도 하고.
아, 근데 저 지금 S24 들어가 보는데 티켓 쪽은 네. 페이지가 아예 따로 뜨네요.
아 그래요?
근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건 S24는 들어가면 지금 ssl.yes24.com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HTTPS 보안이 잘 되어 있는데 티켓 페이지를 딱 들어가면 HTTP로 나오고 그래서 HTTPS로 강제로 변환을 해봐도 계속 HTTP로 리다이렉션이 돼요. 그래서 이건 뭐지? 약간 여기는 덜 복구한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복구를 하다가 잘 작동하니까 일단 놔뒀나? 다른 급한 일 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이 티켓은 뭔가 산 건가? 다른 회사를 구입한 걸까요?
모르겠는데요. 사실 저 뭐 공연을 다니고 이런 사람 보러 다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서
예전에 다니셨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네. 그거는 특정 공연만 하지 이렇게 이런 데를 왔다 갔다 하거나 네네. 이러지 않으니까.
근데 아까 기사 보니까 네. 인터파크가 원래 이쪽 티켓 1등이고
맞아요.
2등이 이제 S24라고 하더라고요.
아, 2등
네. 꽤 크네요.
네, 크네요. 꽤 크고 뭔가 S24도 아까 말한 대로 오랫동안 해왔던 게 있어서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네. 이번 사건 여파로 오히려 인터파크로 몰릴 수도 있고 혹은 티켓 링크가 또 몇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애매 쪽 사이트들이 아직 압도적인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나마 인터파크고 근데 네. 야구만 봐도 티켓 링크랑 뭐 몇 개로 약간 네. 분산돼 있는데 그런 데들이 좀 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공연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좀 클 것 같긴 하네요. 저는 주말 안 낀 건 진짜
오랜만에 S24 들어갔는데 포인트가 7,200원이 있다는 사실을 아.
포인트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도 있고
말려 네.
그리고 상품권 5,000원짜리 줬을걸요?
맞아요.
왜요?
이거 장애 때문에
장애 보상
아, 로그인 했던 사람만 주는 거 아니에요?
다 줄 걸 다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뭐 그런 식으로 본 것 같아요.
전 받았어요. 저는 그 저도 안 쓴 지 오래됐는데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 같은 사람한테는 오히려 노이즈
아, 그렇죠. 일단은 한번 들어 누가 누가 이제 제 트위터에서는 이제 4,990원짜리 생수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아, 5,000원 쿠폰
받았어요. 그런 것도 파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번에 좀 느꼈던 게 사람들이 처음에 기사도 떴는데 저는 진짜 너무 장애가 지속돼서 아, DB 다 날아가는 건가 싶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장애 오래 유지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제일 사실 저는 많이 안 샀는데 S24도 전자책 사업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자책 보는 분들이 또 그 말 나왔던 것 같아요.
전자책 못 봤어요 이번에 그러면?
네, 전자책 그 시간에는
맞아.
근데 그 시간에 못 본 것도 있는데 혹시나 이거 DB가 날아가면 책 소유권은 사실 사용자한테 있는 건데 그리고 한국이 또 이북 때문에 그 사건을 몇 번 겪었거든요 예전에.
그렇죠.
예전에 뭐 이북 협회인가 뭔가 그런 데가 해갖고 샀더니 다 날려먹고 익스포트 기능도 안 해주고 그거를 지금 몇 번 겪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몇몇 분들은 이래서 이거 전자책 산 사람한테 소유권을 줘야 된다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네네네.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실상 한국만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마존도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구글 그 플레이북은 사면 어도비 DRM이 걸려 있어서 내 네. 이메일인 거 확인하고 아~ 이펍으로 추출할 수 있잖아요. 막 아무렇게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좀 그 이야기들도 좀 나온 거 봤어요. 전자책은 내가 산 건데 이 회사 망하거나 혹은 이렇게 장애 나면 그쵸. 못 본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근데 제가 크레마를 안 써서 모르겠는데 저도 그런 그 얘기 많이 봤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러니까 핸드폰하고 달리 이북 리더는 인터넷을 접속 안 한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아,
그쵸 그쵸.
네, 근데도 책을 이게 기본적으로 온라인을 전제로 하고 움직이는 거였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아니면 새 책을 못 본다는 얘기인가? 이런 다운로드를 그러니까 안 받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보는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요즘에 그 밀리의 서재 같은 것처럼 구독형은 아~ 계속 그때그때 체크해야 되는 거고 또 대여 방식은 또 이제 체크해야 되고 그쵸. 소유는 좀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한 대로 한번 리디도 그렇고 다운 받으면 계속 그 앱에서 아니죠 로그인이 막혔겠네요 세션 때문에.
아니 근데 이제 이북 리더는 뭐 비행기에서도 보고 뭐 이러니까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물론은 서비스가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다 쓰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약간 보던 책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꽤 많은 사람들이 막 해서 이게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했어요.
제 생각에는 기본적인 기능은 됐을 것 같고 와이파이를 켜는 순간부터 안 되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아니면 뭔가 있죠. 그런 걸 수도 있죠. 이렇게까지 장애 날지 모르고 네. 인터넷이 되는 상황에서는 한번 인증하고 혹은 아까 말한 대로 아예 끄면 되는데 얘가 서버가 이상한 응답 주니까
네.
그럴 수 있죠.
그것 때문에 한번 먹통돼서 아예 먹통됐거나
사실 저는 사실 리드만 쓰는데 서비스를 많이 되나? 리드만 쓰는데 리드에서도 저는 뭐 아이패드로 보고 이북 리더 안드로이드에서도 보고 이러는데 기본적으로 느낌이 오프라인 퍼스트가 아니라 온라인 그거라는 게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이 되면 경험이 오히려 좀 안 좋거든요. 저는 그냥 빨리 내 책이 그쵸. 빡빡 떴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책을 보던 책을 계속 볼 거잖아요. 그쵸. 근데 갑자기 인터넷을 한번 갔다 오면서 뭔가 체크를 하고 막 거기에 정보를 띄워주고 막 이런 짓을 하면서 좀 짜증이 나거든요. 네. 아예 네트워크가 안 되면 오히려 그냥 쓰기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뭐 감이 좀 멀거나 이런 데 있으면 네. 오히려 사용 경험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쵸. 약간 그게 좀 되게 저한테 좀 최근에 피곤한 점인데 여기서도 좀 비슷한 게 되어 있었나 이런
제가 여기 정리된 거 보니까 이미 다운로드 받은 건 괜찮았는데 다운로드 받아서 안 열거나 했을 때는 이제 그 DRM 체크할 때 실패했다고
거기서도 네트워크만 있구나.
정부도 그런데 성남시도 그렇고 그 전자도서관 사업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중에서 이제 S24랑 전자도서관 사업한 공공도서관 이쪽은 또 그게 안 됐다는 것 같고 그것도 미리 다운로드 받은 거는 되는 것 같고 비슷한 것 같네요.
저도 이제 S24 이렇게 막 문제가 생겼을 때 전자책 얘기가 많이 나와서 기본적으로 전자책을 팔았을 때 뭔가 DRM을 그러면 전국망을 하나 만들어서 어떤 서점에서 사더라도 그 서점이 망하더라도 나는 구입한 책을 이제 그 DRM 어떤 공급망을 통해서 인증을 받으면 되니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막 해보고
그게,
그랬는데
그게 이미 해주는 거잖아요. 어도비 DRM 통해서
어도비 DRM이 너무 비싸요.
그렇긴 한데 네,
출판사들이 그걸 쓰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비싸요.
그래요?
네. 몇 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냥 차라리 책이 유통되는 게 불법 유통되는 네, 게 감소할 정도로 네. 비싸다는 거군요.
그랬었고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대안으로 생각했던 건 뭐 책에 이제 이름
그쵸.
넣어서 팔면 그나마 조금 그 이름을 뭐 어떻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뭐 지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어느 정도는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그 프로그래마틱스인가? 거기 네. PDF가 그렇게 팔지 않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메일 받아가지고
네. 인사이트도 그렇게 팔죠. 네.
인사이트도 네. 그렇게 팔고
맨 밑에 이름하고 이메일.
그렇죠.
그것도 막 나쁜 방식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또 텍스트라 그러나 또 웹툰 같은 거 보면 그러면 웹툰은 DRM 뭐야 때 다 캡처해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이미지 사이에 숨겨가지고 뭐
애매하죠. 사실 PDF도 밑에 자르면 되긴 해요. 이렇게 악의적으로 하려면
그러니까.
가운데다 이렇게 갑자기 내 이메일 빡 할 수는 없거든요. 체크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보통 밑에 있으니까 사실 커트하면 못할 건 아니죠 사실. 근데
S24 전자책 저도 그 점유율을 몰라서 막 이게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또 겪은 김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디지털 쪽에서는 그 소유라는 개념이 이제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바뀌었다. 예를 들어 여기 없으니까 얘기하지만 이제 나균님도 아마 제가 알기로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한 사람인데 뭐 소장하기 요즘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아니 소장이 아닌데 왜 소장하기라고 하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제한 임대긴 하잖아요. 그 서비스가 살아있을 때까지 무제한 임대. 예, 이렇게 하니까 저도 사실은 특정 서비스에 그런 콘텐츠들이 많이 구매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냥 맨날 기도하는 거죠. 제발 망하지 마라. 내가 더 사줘야지. 약간 이런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망하면 큰일 나요. 그쵸.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보상받을 수도 없고 뭐 누가 인수해주면 모르지만 뭐 내 책에 넘어가진 않으니까.
플랫폼 선택할 때도 그래서 가장 잘 되고 안 망할 것 같은 플랫폼 선택해서
그쵸.
거기다가 이제 다 귀속시키고.
그것도 약간 빈익빙 부익부가 될 수밖에 없긴 그쵸. 하죠.
그리고 또 S24 그 기사 보니까 S24가 서버 OS를 윈도우 썼었나 봐요.
어, 네.
그러니까 정말 오래돼서 그럴 수 있는데 예전에는 좀 잘 나갔으니까.
네.
거기서 이제 윈도우 서버 2012년 기술 지원 종료된 걸 몇 개 썼었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죠.
2018로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있고 또 전자신문 기사긴 한데 이건 좀 이상하긴 한데 약간 뭐라고 했더라 표현이 재밌었는데 낙후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하면서 단적인 예로 사이트 개발에 단넷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건 좀 말이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단넷이라고 낙후된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고 그렇진 않죠. 뭐 아마
낙후된 단넷을 사용했을 수 있지만 그렇지, 단넷이 그렇죠. 낙후된 건 아니니까
윈도우 서버에 IIS 서버 뭐 운영하고 했을 수는 있겠네요.
지금도 여기도 들어가면 아마 쇼핑몰이나 이쪽이 한때 단넷 쪽이 되게 많이 했던 시대가 한 20년 전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쇼핑몰 쪽은 잘 모르고 게임 쪽은 지금도 단넷으로 많이
그렇죠. 게임이 단넷
자체가 윈도우 돌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홈페이지는 대부분 외주 주는데 홈페이지도 될 수 있으면 같은 OS 윈도우 계열로 해서 단넷으로 외주 많이 하죠.
그렇죠.
전자책이 우리나라에서 그 종이책 대비해서 점유율이 한 15%에서 20% 사이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중에 전자책 중에 밀리의서재가 63%래요.
우와,
엄청나네요. 그게 어? 이제 뭐
밀리의서재 잘 나가고 있죠.
KT랑도 뭔가 제휴하고 뭐 이러면서.
KT 자회사 됐을걸요?
아 그래요?
어? 그러면 밀리의서재는 기본적으로 구독형이잖아요.
맞아요, 구독형이에요.
판매형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퍼센티지가 어떻게 계산되는 거죠?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어렵다. 비슷하게 어떻게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번 달에 밀리서재 돈은 냈는데 한 권도 안 봤어. 아. 그럼 나는 0권인가? 아. 아니면 30권인가? 뭐 이런 30권인가. 궁금함이 생기고.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 2위가 리디북스 21%. 3위가 예스24였대요. 14%. 이번에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게요. 근데 그 뒤로는 오히려 제가 느끼기엔 좀 조용한 것 같아요. 사실 이 5일 막 될 때는 와 진짜 이렇게 서비스 하나 가는 건가? 왜냐면 그때는 올 수 있는지도 그쵸. 올라올 수 있는지도 그쵸.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랜섬웨어니까 뭐 자체적으로 복구를 못하면 이제 뭐 돈을 주고 사야 돼 다시 복구 그쵸.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그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 알고 일단 랜섬웨어를 뿌렸다는 것 자체가 신뢰를 확 잃은 집단인데 그쵸, 그쵸. 돈을 준다고 해서 살려줄 거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살려주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이게 그때도 저도 처음에는 그걸 돈을 주겠어? 뭐 이런 거 생각했는데.
아, 그러니까 살려주겠어?
네, 그러니까 그 키를 주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네네. 그걸 뭐 하겠어? 그냥 돈만 받고 튀는 거 아니야? 네. 누군지도 모르는 만나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생각했는데 또 이게 또 뭐지?
걔들도
돌려줘야 다음 손님도 또 돈을 줄 수 있으니까 야, 튀었다는 아니요. 얘기를 들면
다음 피해자도
야 돈 줘도 쟤네 안 준대 뭐 이렇게 하면 소문 나면
네네 다음 다시, 피해자도
다시 그렇죠 다음 피해자도 못 하니까
근데 뭐 걔가 주는, 같은 애라는 보장이 없잖아.
뭐 그렇기는 하죠. 그렇게.
제 생각에는 왠지 만약에 얘네들이 하면 애들도 서로 그렇잖아 신뢰가 없는데 돈 주고 못 받거나. 그럴 수도 있어서 아마도 제 생각 키를 여러 개로 나눠서 돈 뭐 10억 달라고 했으면 1억만 먼저 주면 일부 데이터 복구한 키를 진짜 주는 거지. 복구되는 걸
식으로?
보고 나머지를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요?
CP 되게 잘 아시네요.
아니 아니 그냥 상상해보자면 아,
상상해보자면
걔네들도 애들한테 뭔가 받으려면 신뢰를 서로 쌓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아.
그러면 그냥 뭘 믿고 주냐 했을 때 조그만 한 뭐 100만 원이라도 주면 네. 진짜 복구되는 걸 보여줘서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나머지를 받게 하거나 어. 이래야지 주는 입장에서도 주지 않았을까요?
아니 아니면 진짜로 뭐 나쁘게 생각하면 랜섬웨어 턴 애들이 아닌데 연락해가지고 아, 나한테
그죠,
보내
맞아요. 뭐 이럴 수도 그죠, 있잖아요.
그죠, 네. 그죠. 사실상 이쪽에서도 확신이 필요하니까 너 진짜 맞아? 풀 수 있는 맞아? 이러면 이제 증거도 보여주고.
회사 동료가 얘기했는지 제가 듣던 팟캐스트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다 집단들이 그 회사 이 정도 회사는 이제 다 공시 자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미리 파악해 놓고
아,
이 정도를
네,
받을 수 있을 만큼만 요구한다고 하더라고. 너무 터무니없는 액수를 부르면 상당히 잘 진행 안 되니까.
어차피 현금 없는 애들한테 말해봐도
네. 그렇죠. 그런 것까지 본다고 막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보면 어젠가 그젠가 뜬 것 같은데 JTBC에서 뉴스에 떴더라고요.
네. 아 JTBC 뉴스요?
네 뉴스에. 근데 이게 잘 모르겠어요. JTBC만 이 얘기를 하고 딴 언론은 별로 이거를 마치 퍼가진 않는 느낌인데 JTBC 뉴스의 얘기로는 원래 서버 백업을 완료 서버 백업으로 복구했다라는 이제 해명과 달리
네.
실제로는 해커들한테 비트코인을 주고 이걸 복구한 거다라는 게 이게 JTBC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돈 주고 푼 거다라는 내용인데, 예, 이 뉴스에는 이제 수십억에 수십억 원을 줬다 이렇게 나오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어디까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언론사에서 나온 네. 거니까.
보통 뭐, 저런 저게 언제 나온 기사예요?
이게요.
네.
언제야 이게? 25일. 어저께네.
어제.
네, 어저께 뉴스.
하루 정도면 후속 기사가 나올 것도 한데.
근데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그거 아직 명확하지 그러게. 않은 걸 수도 있고, 왜냐면 저도 이제 생각할 때 저거 보면서 만약 진짜로 그랬으면 뭐 저도 비트코인 쪽 요즘은 모르지만 처음에 보면 이게 기록에 다 남잖아요. 여기서 네. 여기로 얼마가 이동했고, 그래서 예전에 비트코인 고래가 뭐 돈을 뺏는 이런 이야기인데. 물론 20억을 한 번에 주진 않았을 테지만 뭔가 찾으려면 또 근거를 그 시간 근처로 해보면 찾을 수 있는 건지.
그러게요.
혹은 요즘엔 거래소들이 워낙 돈이 많으니까 20억쯤은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해서 티가 안 나는 건지.
와
그렇죠. 이거 사실 진짜 비트코인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긴 하죠.
그렇죠. 비트코인도 아, 원래 범죄 쪽에는 비트코인도 네. 아니고 그 다른 코인 쓴다고 많이 하죠.
이게 왠지 저도 뉴스라서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더 들고. 근데 저도 약간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돈을 줬다고 이런 걸 보니까 이제 옛날에 랜섬웨어 한참 유행할 때는 이제 보통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 PC가 이렇게 당하면 사실 집에 와서 컴퓨터 열었는데 갑자기 잠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 서버 생각하면 서버는 모니터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쉘 접속하면 메시지가 나오는 건가? 처음에 어떻게 알리지? 아니면 거기서 날 찾아서 메일로 협박 메일을 보내는 건가? 이게 처음에 어떻게 알려줬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 랜섬웨어가 근데 그 랜섬웨어 당했어요. 랜섬웨어한테 난 연락을 돈을 주던 말도 연락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어떤 메일이 오나 아니면
제 어디, 동생이
파일이 있나? 뭐 이렇게
하드디스크가 한번 랜섬웨어에 걸린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동생이 하는 말로는 그 이제 하드디스크의 모든 파일을 다 열 수가 없어서 네. 그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그 텍스 파일 하나가 있었나 봐요.
리드미.md 이런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뭐 파일을 열고 싶은가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그걸 열었더니 뭐 이건 랜섬웨어에 다양한 거고 네가 이걸 열고 싶으면 여기에 연락해라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동생한테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하드디스크를 빼서 그러니까 제가 그 상황은 일종의 바이러스한테 당한 거다. 다른 시스템에 연락 연결하면 똑같이 또 번진다. 얘기를 했더니 그 하드디스크를 빼서 아직까지 잘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랜섬웨어도 결국 치료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백신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백신이 나오면 연결해서 그 안에 뭐 자기가 그 자녀들 사진 같은 거 좀 복구하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뭐
백신 나올 수도 있고 그거를 브루트포스 방법으로.
그렇죠.
비밀번호가 있다면
아,
언제든 들을 수 있죠. 컴퓨터 자원이 발전해서.
근데 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많은 방식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암호화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백신이 나온다기보다는
아, 그쵸.
뭐 양자 컴퓨터가 나오거나 암호화가 뚫려야.
그치. 대부분 그 암호화도 아까 말한 대로 자원을 워낙 많이 먹어서 엄청 효율적으로 몇 개만 건드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렇죠. 파일 자체를 안 하거나
그렇겠죠.
그래도 시간에 딱 안 모아야 되니까 뭐 어떻게 연락 오는지는 알고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텔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뭐 연락을 하고 그래서 약간 이런 것도 아까 말한 대로 뭐 키 하나만 줘봐 그럼 내가 뭐 1,000만 원 줄게 뭐 이렇게 하려면 그럼 뭐 텔레그램 같은데 초대를 아. 하나 막 이런 생각 현실적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어떻게 그죠, 될까? 그죠. 어떻게... 그럼 처음에 메일로 하고 파일로 네. 남겼으면 그 다음부터 네. 목을 이렇게 그죠. 대화가 편해야 될 거 아니야? 안전한데 약간 대화가 좀 편해야 이렇게 보면 일 없어졌나 안 없으면 이런 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요하잖아요. 왜 안 봐? 막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라인이나 카톡으로 했을 것 같진 않고.
시그널 썼으려나.
아, 그러니까.
또 시그널 열심히 뜨던데.
아, 그렇죠. 그런 뭔가 그런 데서 불러가지고 이런 대화를 했으려나 뭐 이런 생각을.
지금은 S24 그럼 다 복구된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S24 쓰던 분들이
S24 가는 진짜네요. 네이버 S24라고 뜨네요.
아, 네. 네. 공지도 떠요. 공지도 떠요. 제휴회원이라고. 이게 죽어도 안 없어지더라고요.
어? 탈퇴 프로세스가 없나 보다.
저도 네이버 때 그거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게 뭔가 한번 링크하면 양방향 링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아,
것 같아요.
한번 링크하고 대신 이제 그치, 회사가 그치. 그 아이디를 알려주면 네. 거기에 지급되는 방식이라
없애주세요는 안 하는 거죠. 굳이 뭐 할 필요 없으니까. 아무튼 예스24 쓰던 분들은 좀 전자책 특히 쓰던 분들은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복구가 돼서 다행이긴 하고요. 예스24 계속 써도 되는가? 이건 또 뭐 모르는 일이긴 하죠.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잘 보완을 한다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5천 원이 들어왔으니까 상품권이
한 번에 들어와 봐라.
예스24 쓰시는 분은 뭐 그거로 봐라. 책이나 네.
그러네요.
저도 5천 원 들어왔어요. 네. 5천 원에 배송비 무료에
맞아요. 쿠폰도 준다 그랬어. 배송비 무료 쿠폰.
그래서 예스머니도 있는데요? 이건 옛날에 있던 거.
옛날에 있던 거예요, 그거는.
저도 네. 있어요. 왜 있지는 만 원이나 해서.
오. 머니 소진하러라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네.
긴 시간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많이 준비해 주신 아싸님 고맙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